있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죄악이 참 많은데 죄악이 많은 때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매우 강조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외친 시대는 오늘날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보면 온갖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후고, 그리고 또 남쪽 유다 왕국도 같은 죄로 인해서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매우 가까운 시대입니다. 하품이 나옵니까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하품하면 왜 안 오? 미안합니다. 하품을 하는 걸 내가 눈치를 채가지고. 이 눈이 뿌여도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저는 이 개역성경입니다. 옛날 거에 대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 이 3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 심지가 견고한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굴까? 이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개혁개정에는 신뢰로 나옵니까? 예, 제 옛날 개혁성경에는 의뢰하는 자라.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이 말을 한번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심지가 견고하다 할 때 이 견고하다 하는 히브리 말은, 히브리 원문의 말은 사마크라는 말이고, 이 사마크라는 말은 무엇을 어디에 완전히 두다, 뭐 부분적으로 두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디에 완전히 두다 그런 말이고, 그런 뜻이고, 그리고 주를 의뢰하는 자라 할 때에 의뢰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빠따라 하는 그 뜻입니다. 빠따라 하는 말입니다. 이 빠따라는 말은 들러붙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함께 컴바인해서 제가 영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할 때에 이 자꾸만 영어가 날락하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는 영어를 하게 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는 영어가 틱틱 나오는데 팍 떠오르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눌한 데다가 더 어눌한 기라 말이. 근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냥 막 이리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영어로 설교할까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심지가 이 견고한 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주를 의뢰하는 자라 하는 말하고 이렇게 컴바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께 두고 오직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들어붙인, 밀착시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크게 나누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크게 나누어서 첫째로 만사가 불확실하고 불통이고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만사가 불확실하고 불통이고 잘 안 될 때에, 일반 사람들은 만사가 잘 안 되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서 어려운 일 호소하고 이래 하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저희 집 사람도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산모들 찾아가가지고 가깝게 가가지고 막 이걸 먼저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팍.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걱정도 이제 풀리고 물론 뭐 기도는 당연히 하죠. 저희 집사람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Every day. 아니 또 저절로 Every day 나오네. 매일 2시간 이상. 거짓말 아닙니다. 저. 제가 거짓말하면 왜 합니까? 강단에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을 기가 어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될 때 제일 먼저 떠올리고 찾아가는 분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면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잘하는 것 같아도 두 번, 세 번 가보세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부담스러워하지요. 그 지혜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씀이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뭐 툭 안 튀어나옵니까? 딱 튀어나와야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성경도 안 읽나 봐.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다 보니까 성경을 엄청 읽고 그 하는 것 같은데 왜 툭 안 튀어나오지? 제가 이 검사를 해봐야 돼. 다음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일 당한 자 있으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의 기본적인 조건,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이때에 내가 내 능력 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다 하고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보통 보면은 뭐 잘 되고 편안하고 이러면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들러붙고 밀착하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그런 두 가지 상황 중에서도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먼저 떠올리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고 먼저 찾아가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란 말씀이죠. 젊은이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이뻐 보이고 정말 이 미래가 보이고 밝아 보이고 한국 교회가 밝아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교 90%의 젊은이들로 꽉 차신 그렇다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이소. 제가 그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 사투리를 자꾸 하는데 강단에서는 사투리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투리하고 막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영어도 이 경상도 액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가 영어를 하면 아빠가 영어 좀 하지 말아요. 영어로 말하지 말아요. 이런 왜 그러냐? 너무너무 어색하대. 우리 아들은 영어 발음이 완전히 미국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한 살 때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섞였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발음은 아주 이상하지만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고 있어요. 그 학교가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발음 교정 받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오늘만 no tuition. 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떠올린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다가간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비결이란 뭘까?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 돈 없이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멘.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세상의 풍파로 내 삶이 요동해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평안해도 거기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20살 되기 전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등학교를 새 학교 거쳤어요. 왜 새 학교를 거쳤느냐. 1학년 때 사고치고 잘려서 전학 가고 2학년 때 전학 간데 사고쳐서 또 잘려서 전학 가고 3학년 때 이제 전학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계셨는데 그때 전학을 시켜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교 고등학교를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서가 이름 참 이상하죠. 만서가 3학년 때는 전학이 안 된대.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또 사고 쳤어요. 사고 쳤는데 저희 아버님이 싹싹 빌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서. 이 얘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창시 고등학교를 보냈지만은, 배를 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해양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해양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겠지.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배는 타고 싶고 그래서 이 통신사 그 공부하는 학원에 갔습니다. 통신사 자격증을 받았죠. 국가기능 이 통신사 모르스부 간첩들 치는 거 있죠. 도쭈던던 하는 거 있어요. 쭈던던던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배를 탔지요. 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나중에 배를 타니까 이 너무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배 고기가 저는 저 국내 어선 저 남진아에 가는 그런 배를 탔거든요. 선단이 있는 배. 거기 통신사로 부통신사를 탔는데 이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나침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뭐 신앙교회 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내려버렸죠. 몇 개월 하고서는 그랬더니 어로장이 와 하는데 같이 좀 더 하자.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배를 탔는데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거칠잖아요.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이래도 고기 안 잡히면 막 갑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폭풍주의보 내리는데 그 다음에 폭풍경보가 올 그런 상황인데 폭풍이 오는데 파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배는 별로 안 큰데 배에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되는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 하는 기본 그 텍스트북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파도가 오면 서핑할 때에 이렇게 흰 파도가 깨지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감당이 안 되고 그거 말고 거기 서핑할 때 위에 탑이 안 깨지면 안 깨지는 파도가 있어요. 큰 쓰나미처럼 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게 쫙 배보다 막 한 세 배 정도 엄청 커요. 그런데 그럴 때 교과서에 의하면 배를 정면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옆으로 몰고 갔다가는 파도가 배 옆을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파도가 워낙 크면 그게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로장이 이렇게 하다가 정면으로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배가 위태위태하니까 배를 옆으로 돌려라 이렇게 하더라. 거의 한 60도 각도로 파도하고 60도 각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파도가 그 탑이 안 깨지니까 산처럼 밀려와가지고 쓱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쑥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타다가 쑥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쑥 내려 이거 아니고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그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가니까 제가 조타실에 앉아가지고 그 통신 장비 앞에 앉아 있었는데 타고 가니까 파도가 오니까 선수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배가 그 파도가 배 밑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 밑 이건 이 소리 자꾸 나네. 배 밑으로 지나가면 이 선수가 완전히 그 파도의 골, 그 깊은 골, 그 밸리 계곡으로 팍 끊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줄 압니까? 세상 말로 간이 하늘로 샥 올라갔다가 밑으로 쳐밟힐 때는 간이 막 땅 밑으로 팍 꺼져요. 그러면 파도가 배를 완전히 뒤집는단 말이죠. 조타실에 제일 그 탑에 올라 앉아 있는데도 파도가 막 배를 다 뒤집어요. 간이 하늘로 올랐다 땅이 떨어졌다 했다. 다들 놀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몇십 년 배를 탄 사람들도. 그래서 어로장이 옆으로 돌리라 가더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배가 이렇게 될 때 간은 하늘로 올라가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제 입에서 무슨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올게? 퀴즈. 1번 기도, 2번 찬송, 3번 나 죽네. 뭡니까? 에이? 3번?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 무슨 찬송이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찬송 알지요? 새로 나온 찬송 408장인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주 예수 가사가 맞나? 평안하게 늘 찬송 그렇게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통신장이 있다가 이걸 보니까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배가 전복될 그런 상황인데 이 부통신사가 앉아가지고 입에서 노래를 흥얼흥얼흥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 통신장이 볼 때는 완전히 마지간기라. 저놈 드디어 미쳤구나. 너무 무서워서. 근데 입에서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스틸 간은 어떻습니까? 또 스틸이네. 미안합니다. 여전히 한국말로 여전히 예. 여전히 간은 어때요? 간은 여전히 간은 입으로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해놓고서는 간은 편하기는 뭘 편해? 간은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가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찬송이 나올까? 지금 이 마음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옆에 통신장이 볼 때 완전히 맛이 가서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제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을 따라할 겁니까? 제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더란 말이지. 미안합니다. 제 자랑 같아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렇지요? 여러분들 배 한번 타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내려버렸어요. 바이바이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그 할당하는 게 있거든요. 할당. 그거 준다고 오락하는데도 그것도 안 받고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하고 빠이빠이 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갔습니다. 감탄하지 마시고. 해병대 뭐 별겁니까? 그래? 요번에 보니까 연평도 사고 났는데 해병대 지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해병대 지원이 더 올라가. 이야, 기분 되게 좋대. 제가 322기예요. 해병대 출신 혹시 있습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알렐루야. 아니 그런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하고 할렐루야하고 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예요?
138입니다.
에이? 어휴 까마득하네. 하여간 뭐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칼같이 했습니다. 장로 아들 오고 집사 아들 오고 누구 아들 오고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자랑하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다 인정 못해도 저놈은 예수쟁이로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자랑해도 될 것 같아. 네. 다른 건 몰라도 예수쟁이 확실한 건 자랑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저 몰라줘도 괜찮은 다른 거 뭐 이래 알아주고 기분 좋은데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기분 되게 좋아요. 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제가 LA 유학 가가지고 처음 혼자 갔거든요. LA 공항에 덕 내려가지고 아무도 마중도 안 오고 혼자 가는데 한국 분이 차를 몰고 또 차가 또 왔어요. 가지고서는 뭐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빨리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저는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잡이 뭘까? 목사입니다. 와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빨리 안 나오네. 생명. 이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바로 이 목사의 일이란 말이죠. 세상에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왜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No man? Anybody no man? 저는 자부심을 가요. 가진 거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부심 하나는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간단 말이지. 또 목사 수두룩이 나올라. 지금 목사요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목사보다도 한 끗 더 높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훌륭한 줄은 알지만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끗 더 높아요. 바울 사도는 절제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일체의 비결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단 말이죠. 내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절제력. 이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 젊은이들, 이 절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력. 절제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케이오스 같은 이 혼돈의 때에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갈수록 이 그 케이오스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혼돈? 예, 혼돈. 더 혼란해지고 더 영적으로 더 혼란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절제력이 없으면 다 휩쓸려 가고 맙니다. 다 세상의 물결에 요단 강물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죠.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지요. 죽음의 바다라. 세상 물길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전부 사해바다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바다로.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거슬러 올라갑니다. 절제력 얘기하니까 하품이 나는 모양인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네, 좋을까봐 한번 했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는 사람은 이 절제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으실 때에 먹고 마시고 자는 절제력을 시험해.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강한 욕구입니다. 사사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실 다 알죠? 처음에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만 명 남았죠. 만 명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테스트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겨울로 데리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사사기 7장 5절 보면은 베렉이라는 말이 니인데 무릎이라는 뜻인데 그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그러니까 무릎을 하나 꿇은 게 아니고 어떻게 꿇었어요? 무릎을 두 개 다 꿇었단 말이에요. His knees.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수 그 사람의 두 무릎을 꿇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짚어야 되겠죠?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단 말이지.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 그러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버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상상이 됩니까? 예. 놔버리고 손을 짚고 무릎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어요? 다른 한쪽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their hand, 그게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 내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뒤에 hand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들의 입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복수인데 mouth는 단수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핸드로 다른 한 사람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다 그랬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핸드라는 게 야드인데 야드가 이게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근데 마우트도 입도 이 폐인데 이것도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수로. 그럼 뭘 의미할까? 두 손으로 물을 뜬 게 아니고 물을 떠서 먹기는 먹되 한 손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한 손은 뭐 했을까? 다른 한 손은 이야 누굽니까?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은 분 계시네.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든지 뭐 어떻게 잡고 있든지 무기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단 말이죠. 마셨다. 그 어떻게 차이 납니까? 만 명 가운데서 9,700명은 다 내던지고 손을 땅에 짚고 무기를 다 내던지고 손을 땅에 짚고 무릎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다른 300명은 한 손에 손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죠. 창인지 칼인지 뭐 무기를 들고 다른 무릎을 하나 꿇고 단수 한 꿇고 한 손으로 단수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 9,700명은 절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절제력이. 아이고, 목마르다. 아이고, 목마르다. 빨리 물 마시자. 벌러든. 사명이고 뭐고, 뭐 소용없는 게라, 그 순간에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물을 하다. 다른 한쪽은 목이 마르고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 있을지, 말이 잘 안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사명을 자각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절제력이 없어요. 한 사람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꽉 자각하면서 들고 있으면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300명이 용서하고 9,700명이 차이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절제력을 보셨다면 오늘날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하네. 다 같이 해야지. 에이 시시하게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 그래야지.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아멘. 조금 나은데 절제력이 있어요. 절제력. 절제력이 없으면 전부 요단 강물 흐르는 데로 따라서 다 내려가면 사해받으러 가버린다. 절제력이 있어야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생명의 바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쓰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춥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도 선교 갔다 왔죠. 예, 또 이제 또 동해 선교 또 간다며. 예,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국내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해외 선교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고 삼일체가 이 선교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선교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최초의 선교사이시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약에서도 이미 선교사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선교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 그 다음에 성령은 선교의 동력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 선교에 그 하고 있는 걸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예, 여기. 저는 신학교에만 계속 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9년인 동안에 공부를 그 탑 코스까지 다 했는데, PhD까지 다 마치고, 근데, 제가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우리 합동측이니까 아마 알 것 같은데,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혹시 아세요? PTS. 아, 깜깜하시구나. 예, 깜깜하시네요.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10년 반을 섬겼습니다. 교수로 섬기고. 그런데 그 처음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지의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그게 대한 자부심이 없어. 그 자부심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막 깝깝한 거예요. 속이 깝깝해져. 응?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 막 수업 시간에 있는 대로 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일꾼들로서 자부심이 없으면 당장 그만두란 말이에요. 당장.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돈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막 그랬어요. 혼자서 막 극하니까 수업시간에 그렇고 설교시간에 그렇고 혼자서 막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수회의 때 가서 이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교수회의에서 또 같이 하자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어이, 사진 나왔는데 어디 가버렸어. 예, 사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제자 운동. 이 현지 사역자들 4명 앉아있는데 6명으로 시작했어요. 6명으로 시작하는데 한 3년쯤 했는데 3년쯤 하니까 두 사람이 떨어져 나왔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트라이시클 압니까? 발 바퀴 세 개 달린 오토바이 트라이시클. 그거 몰고 돈 벌어야 됩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또 저녁에 와서 자고 공부해야 돼요. 숙제도 많고. 한번 만나면 3시간에 3시간 반, 어떨 때는 4시간씩 막 붙잡아 놓고 같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일한단 말이지. 제자 훈련 받고 온단 말이지. 3년 했는데 그 두 사람 떨어지고 닥터라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다음에 듣기 있으면 하자. 그래. 마치고. 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 다음 사진. 사진 끄지 마시고 계속 놔두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고. 다시 돌아가시고, 어디로. 예. 돌아가시고. 그거 말고. 에이, 너무 많이 갔다. 제일 앞으로 먼저 갔다가 두 번째로 오셔야 됩니다. 예, 요거 다음에. 예, 이렇게.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사역신학원인데, 국제사역신학원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3년을 했단 말이죠. 3년. 그래가지고 3년 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그 얘기를 자기들이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 우리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25명이 두 그룹을 이렇게 다 마침 내 사람 말고 그 두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저는 독립군 이 성격이 강해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GMS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자 그래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끄지 마시라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5명. 으로 시작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저희 학교 모습입니다. 학교 모습. 이 쇼핑몰에 조그마한 기둥이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제 학교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이 보통 몇 권입니까? 10만 권, 20만 권, 이래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도서관은 100권 이하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00권도 반이 한국 책이라. 너무너무너무 창피하고, 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로서 기본을 갖추려면 하나는 선생이고 하나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만 기본적으로 딱 갖추어 있으면 학교로서 기반은 딱 된 거예요. 근데 선생은 우째우째우째 이래 되는데, 이 도서관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형편없이. 그래서 이 아이디를 낸 게 뭐냐면, 도서관 딱 만들어 놓고 했는데, 컴퓨터를 4대, 그것도 뭐 최신형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좀 떨어진 거 해가지고, 4대를 딱 갖다 놓고, 도서관 이름을 뭐라고 붙일게요? 사이버 도서관.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리서치 해가지고 자료 뽑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런 참 좋죠. 오늘날의 이 흐름은, 도서관의 흐름 뭡니까? 아날로그 타입이 아니고 디지털 타입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날로그 타입도 무시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디지털 타입 하버드 대학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디를 다 얻어가지고 사이버 도서관 다 붙여놨는데, 근데 도서관으로서는 정말 제가 원장이지만은 너무너무너무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 수건입니다, 수건.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하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혼자서 할 때는 6명, 3년 지나니까 4명 남았는데, 이게 몇 명인지 압니까? 16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160명도 왜 160명이냐? 저 모인 빌려서 하는 저거가 애니버설인데, 애니버설이 1주년 기념, 첫 1주년 때 어디서 하는데, 저기 한 200명 커패스트입니다. 200명 모이는 데인데, 모일 수 있는 데인데, 신청을 하기를 우리 학생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막 우리도 가자, 우리 200명이 넘는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푹푹푹푹 하면은 다들 막 에어컨도 없고 한데 더워 죽겠는데, 힘만 들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도하옵건데 많이도 마시고 넘치게도 마시고 또 작게 오면 안 되잖아요. 작게도 마시고 적당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된지 압니까? 홍수가 나버리더라고. 아, 그런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홍수가 나가지고 막 필리핀에 홍수가 난리가 났댔어요, 그때.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도 죽고 막 이랬어요. 가족들이 죽고 이러니까,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이 죽으니까 못 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160명이 온 겁니다. 160명이 그냥 160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 기도를 들으셔도 그렇게 또 들으시더라고. 어쨌건,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는 이 기본 일반 학교들하고 전통 학교들하고 이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 일반 전통적인 학교들은 학교 먼저, 하루에 먼저, 건물 먼저 다 세워놓고 학생들 모아서 공부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들 그룹, 맥시멈 20명, 그 딱 정했어요. 20명이 넘으면 저희들은 방 가릅니다. 오프캠퍼스 형태로 하는데 20명까지 딱 해가지고 모여서 각 지역에서 합니다. 각 지역에서. 그래서 저가 모여서 장소 구해놓고 학생들 다 모아놓고 연락을 합니다. 딱들 한 우리 준비됐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든지 제가 못 가면 우리 패컬티 멤버들, 교수 같이 하는 동력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가서 하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1주년 때 서로 이렇게 흩어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오프캠퍼스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게 이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미안합니다. 이거는 2주년 때입니다. 몇 명이 왔게요? 좀 많아 보이죠? 280명. 2주년 때 280명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만 250명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축하하시러 온 사람들께 한 280명. 된단 말이죠. 280. 그날 감사 예배드리고, 오늘은 즐겁고 기쁜 날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아무도 슬퍼하지 말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은 복된 날이니 누구라도 슬퍼하면 안 된다. 먹고 마시고, 그렇다고 포도주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 커피들을 좋아해가지고 물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고 행사들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우리 1회 졸업 했는데, 1회 졸업이 석사까지 다 해가지고, 석사까지 다 해가지고 몇 명이냐. 50몇 명.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합니다. 60명 좀 안 됩니다. 50몇 명이 제1회 졸업에 50몇 명이 졸업했단 말이죠. 우리 학교는 선전도 안 합니다. 신문에 광고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초라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우리 학교 좋다 우리 학교 좋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 어떤 학생은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50몇 년을 학교 다니면 공부해봤어도 이런 학교는 생전 처음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무슨 아멘. 사실 이런 학교는 처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필리핀에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딱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단계는 뭘 필요하냐. 이제 학생들이 공부가 졸업하고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얘기, 파스터들,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 남쪽에 민다나오나 저 빨라완 섬이나 민도로나 이런 멀리서 해달라. 우리 갈 수 있는 지금 인력이 없단 말이죠.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이디어 주시기를 그 지역에 요청이 들어온 그 지역에 신실한 사람들 3명씩 정도 불러 모아서 메인 캠퍼스에서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이 이 레귤러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 코스를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과정은 저희는 딱 열 과목만 합니다. 딱 열 과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열도 제가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배출러부터 PhD까지 다 하니까 이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몇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 딱 이것만 하면 된다. 딱 짜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과목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집중 강의 형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맡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도 못 갈 경우에는 CD를 만들어서 보내자.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셨다고.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먹고 잘 장소가 있어야지요. 응? 먹고 잘 장소가 있어야 공부할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시설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기도하고 있어요. 시설을. 저희 학교는 특성상 큰 학교, 큰 평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10년 반 섬겼던 그 학교는 12,000평 넘어서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크죠? 시설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통적인 신학교들은 그렇죠. 저희 학교는 특성상 딱 조그만한 아담한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대지에다가 3층 그 위에다가 지붕 덮어가지고 채풀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그 대강의실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땅만 사는데 한 1억 8천 나머지 한 층씩 짓는데 한 6천에서 7천 그렇게 해서 다 하니까 대충 한 4억 넘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꼭 생각이 나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제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안 해주셔도 기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절제력을 가지고 내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욕구를 이루어 나가는 만족시켜 나가는 이것이 이 모습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아주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뭔가 오늘 상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상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여러분들 개혁개정에는 뭐 또 다르게 나와 있죠.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하여간에 이 평강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두 번 나오는 걸 뭘로 할까? 이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강조법. 풍성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걸 강조합니다. 완전한 혹은 풍성한 평강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가 받은 축복은 창세기 41장 이하에 보니까 영광의 평강으로. 아멘. 받았죠. 다 내용 아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환난 다 내용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 심지와 견고한 사람. 일체의 비결을. 참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 축복은 일체의 비결을 통한 평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 4장 6절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평강에는 단순한 평강이 아니고 거기에는 의의 면류관이 그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기쁨이 있었다. 만일 우리도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 끝으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하는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뭐 내용 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 의인의 개념이 여러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의인의 개념은 뭡니까? 여기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비가 날이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평강을 누리지만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육간에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비가 날이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의지해야 할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참된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정말 시시하네. 제가 오늘날까지 쉬운 56년을 살아보니까 부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형제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친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진 고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의지가 되신단 말이죠. 유일한. 풍성하고 완전한 평강은 영원한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주어집니다. 제약이 간영해 가는 이때에 관영하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관영, 아구까지 찬다는 의미입니다. 아구까지.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아구까지 차서 이제 차면은 그게 이제 관영하다는 뜻이. 제약이 가능해, 제약이 가능해지면 아홉 가지 차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이 제약이 가능하면 아직도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제약이 아직 가능치 아니함이라. 제약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어떻게 차립니까? 절제력을. 영적 절제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할례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보니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고 주님 나라에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힘을 뻗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젊은이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